오늘 말씀 같이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부담스러운 책이다, 또 영상에서 말했듯이 무섭고 아주 두려운 책이다라는 우리가 이미지가 있는데,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환란받고 또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요, 사랑의 서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 또 다른 팬데믹이 올 텐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온라인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이제 가상현실 같은 거 해서 이제 더 뭐 그렇게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가올 또 다른 어려움을 대비하여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으로 굳건하게 양육받아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 흩어진 교회가 되는 것이 이 평안한 때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최종 승리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최종 영광,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데, 오늘 주일 이 개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시작으로 금요 예배 쭉 진행하도록 하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와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아이들만 드랍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시간도 7시 50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아이 드랍하시고 예배 함께 드리시고 또 함께 아이들과 금요 저녁은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 강해로 깊게 나아가는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강의안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안을 하나 넣어드릴 텐데, 오늘은 설교보다는 강의를 듣듯이 우리 본당에서도 강의안을 다 피시고 하나씩 보면서 이제 이 강의 안에 여러분의 흔적들과 은혜 받은 것을 적어 놓으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자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신 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굳건한 성경적 진리 가운데 계시록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이 내용 보시면서 하나씩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같이 요한계시록 전체 개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한 다섯 가지 이해, 이 다섯 가지를 잘 정립해 놓으면 요한계시록을 마음에 깊게 담을 수 있습니다.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의 이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심판, 뭐 666, 뭐 전쟁의 이 계시들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위한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계시들이 포함은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까지 1장 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격 소유격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목적격 소유격이 있다. 여러분 이 소유격, 뭐뭐의, 문법적으로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을 주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성문 기초 영문법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녹색 그거 다 우리 공부했죠. 목적격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계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요한계시록 처음에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기록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동격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미래주의적 관점이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예비합시다 라는 관점이 아니고 또 역사주의적인 관점, 666이 지금 뭡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는 역사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을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더 알아가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배워가는 예수 그리스도 관점,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오직 단 하나의 계시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 1절에 다시 보시면 여러분 잘 한국말로도 되어 있고 영어는 더 명확한데 Revelation of Jesus Christ, 단수입니다. Revelations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계시,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여러 계시들의 묶음집이 아니라 하나의 계시, Revelation, 단 하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계시록 제5의 복음서이다. 앞에 4개의 복음서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제5의 복음서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종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가장 많이 참조한 주석서가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약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라고 주석서에 정의를 내렸는데 그분의 정의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향한 승리의 함성이다. 너무 멋지죠?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교회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 그 승리를 향한 승리의 함성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철저히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는 계시라는 단어의 이해입니다. 계시는 레벨레이션, 밝히 드러났다, 이제는 다 알려졌다라는 것이 계시죠. 계시의 반대는 은밀한 비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 안에는 교회의 승리, 예수님의 영광, 사탄의 패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가 받으실 합당한 예배,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밀하게 가르치고 은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틀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해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큰일 난 것처럼 막 임봉돼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몇십 년을 여겨왔는데 임봉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쉬쉬하면서 은밀하게 가르치는, 이제 마침내 감추어온 것이 다 들렸습니다, 이제는 비밀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드디어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여러분 가지 마세요. 무조건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임봉 열린 지 2000년 됐습니다. 감춰진 거 하나도 없어요. 드디어 감춰졌던 것이 드디어 발견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은 울타리를 지금 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감추어졌고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저자가 한 명인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그 복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계시의 이해는 장르의 이해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편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내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가 교회 지도자를 빼서 아무도 못 만나도록 유배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배된 상태에서 흔들리는 교회에게 그에게 목회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는 역사적 현장이 있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처했던 역사적 현장, 그 당시 교회들이 겪고 있던 곤욕들, 어려움들, 핍박들의 배경을 삼아서 쓰인 구체적 현장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다라고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과거를 풀이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세상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한 주석서에서는 요한계시록은 본질상 목회서신이다, 목회편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서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속이라는 세계관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교회들 중국이고 북한이고 저 어디고 공산권이고 무슬림이고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회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진단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치유할 것이고 이 세속이라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견고히 서기 위하여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들어 읽고 그 말씀의 진리를 배워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서신서인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 아파칼립스라고 얘기하는 묵시문학. 여러분 묵시문학은 곧 박해문학이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묵시문학들이 더 꽃피어 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상징적 언어, 암묵적인 언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그림 언어야? 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우리는 두려움과 모호함 가운데 있겠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명확한 메시지를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암묵적인 언어들, 이 그림 언어들 모든 것은 사실은 여러분 구약에 이미 나온 상징과 말씀들을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하도 이단 단체들이 막 그냥 이 해석을 하면서 장난을 많이 쳐놔서 그동안 신실한 신학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밝혀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약의 관주,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 관주를 다 달아놨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어느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관주를 다 달아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 404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404개의 구절 중에 278개가 구약에서 직간접적으로 코트한, 인용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등에서 집중적으로 인용된 그림 언어들, 암묵적인 상징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보좌를 보게 하는데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영원토록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네 개의 생물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니 이 생물들이 뭐냐, 뭐가 의미하는 거냐라고 막 부산하게 우리가 해석하고자 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첫 번째 수신자 1세기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자마자 동시에 연결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서 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도 동일하게 하늘의 보좌를 보았어요. 환상 중에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베 사람은 얼굴, 뒤 오른쪽은 사자, 넷의 왼쪽은 소,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여러분 네 개의 생물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보았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징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내용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이 그 황상 중에 네 개의 생물로 둘러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또 본 것이 있어요. 그의 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곡,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내용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5장 1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아 에스겔에서는 한 손을 폈는데 그 손이 오른손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통해 알 수 있죠.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글씨가 빼곡하고 일곱 인으로 봉하여 있는데 여러분 그 안팎에 쓴 내용이 뭘까? 여러분 우리 내용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등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에스겔과 계시록을 연결해 가면서 읽을 때 그 계시록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재밌어야 금요일날 오실 텐데 이거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재밌어야 금요일날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성경을 인용해야지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환상이나 개인적인 어떤 영성인 어떤 체험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새벽별이라는 등 재림 예수라는 등 이런 엉뚱한 해석이 요한계시록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전 세계 현재 영향력 있는 재림 예수가 여러분 전 세계 52명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국에만 40명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인 건 확실해. 우리가 40명 모시고 계시니까 어쨌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서신서로서 당시에 힘들었던 교회를 든든히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될 것이고 동시에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모든 언어들은 그 구약 안에서 말씀의 뜻을 찾아가며 그 말씀의 뜻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에 밝히 드러난 계시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늘 문을 열려서 큰 보좌 앞에 많은 분들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사도 요한이 또 본 것이 있어요. 그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본당 선도님들만 본당 저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탁 주는 거예요. 이대로 실현하라.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딱 받을 때 이런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찍어 놓으세요. 딱 받을 때에 모든 24장로들과 모든 생물들이 엎드려 주님께 경배할 때 그들 앞에 금대접이 있는데 그 금대접은 향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향. 여러분 이 향이 뭡니까? 금대접에 가득한 향은 말씀 그대로 성도의 기도라.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본당 교육관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금대접이라는 대접의 향으로 가득 담겨 보좌 앞에 그 일곱 인을 떼어가시는 역사를 이끌어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진다. 올려진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 금대접에 담겨 어린 양 그리스도께 올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이 그림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이 최종 승리와 그림이 이 연약해진 교회의 소망이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금대접에 담아 그 향기로 받으시는구나.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견고한 자로 이 땅에 살게 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한번 기획해보자 라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을 담은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설득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던 동참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속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 AD 94년 도미티아 황제의 극심한 세례, 여러분 성경에는 불같은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문헌에는 그들이 황제 숭배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명했는데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 이거 금요일날 준비한 말씀인데 막 하고 싶네. 참아야 돼. 거부하기 시작했죠. 박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옛날 그 기록에 보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전승에 보면 그가 조각하는 자였는데 황제 순상한 신을 조각하라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순교당한 충성된 증인 안디바,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궁핍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으며 유대인들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위축해지고 세상에서 교회가 없어질 것 같고, 얼마나 불같은 시험이었는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지도자는 없고 점점 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본 것입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 그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그 교회를 위로하고 너가 경이 불같은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 문을 열어 그 큰 보좌, 궁창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아 앉아 계시는 큰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며,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있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교회로 하여금 보게끔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문제만 보일 때 영적 침체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의 크신 영광을 계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시군요. 교회로 하여금 주께서 보게 하십니다. 4장 1절에도 마땅히 이루어질 일, 이걸 왜 마땅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헬라어로 데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그대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일어날 일,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위축해진 교회에 주신 비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반드시 있을 일, 속히 이루어질 일. 요한아,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니? 교회가 없어질 것 같니? 이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마치 아브라함이 보았던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가한테 약속하셨던 셀 수 없는 해변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 보좌 앞에 불러 영광 받으시게 할 그날 여러분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올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건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정하셨고 2000년 전에 도미티안의 핍박 가운데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복음은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세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께서는 이 연약하다라는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 일에 함께 동참할 다볼산의 선과 같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그 교회들을 이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4장에서 7장까지 영광스러운 예배, 하늘 예배, 그 예배를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 높으신 보좌의 어린 양을 막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막 찬송하는 중에 예배의 또 하나의 측면을 보았어요. 7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이 본 그 예배가 신비롭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그들의 성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 그 예배를 환상 중에 요한이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비전은 교회를 다시 심장을 고동치게 하였고 교회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하였고 이 합당한 영광을 위하여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두렵다 하지 아니하고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이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동일한 은혜가 계시록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3절 말씀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나라 번역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번역을 못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원문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여러분 단수입니다. 영어 ESV 그 교환에 있죠. The one who reads 이렇게 나오죠.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Those who are listen to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듣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과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 한 명 말씀을 누군가 읽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을 쓴 저자예요. 요한 복음도 쓰고 요한 계시록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 다섯 권 썼어요.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요한 1, 2, 3서 다섯 권. 7이라는 완전수를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에고 아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라 이 중요한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도 7개 나와요. 선별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문이 담겨져 있는데 설교문도 7개입니다.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일곱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라는 환상도 일곱 개 인도 일곱 개 나팔도 일곱 개 퀴즈입니다. 퀴즈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나니 복의 선언이 나오는데 복의 선언이 몇 개일까요? 훌륭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대게 돌아가셔도 이제 일곱 개의 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우니라 칠복이 선언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1장 3절에 기록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들 킵입니다. 간직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1년 내내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함께 듣고 이 말씀을 그림으로 마음에 간직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도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한 해를 열어 교회를 사랑하고 흩어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교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는 모든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놀라운 복이 올 한해 누저지 초대교회와 이 말씀에 헌신하여 고개 숙인 모든 가정과 권속들에게 있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견고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권속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